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3절인데요. 저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일 말씀 나누면서 말씀의 마지막에 그 칼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칼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뭘까요?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들이 된다는 건데요. 잘들 들리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아들이 된다는 게 뭔지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들으시는 따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자꾸 아들 아들이라고 해서 네, 뭐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의미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데도 있는 대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실 때 자녀 그 안에 다 딸도 포함된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아들의 특징은요. 첫째, 종이 아닙니다. 둘째, 아버지의 유업,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양반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무튼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집에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사고만 치고 다녔는데 한 번은 큰 사고를 쳐서 이게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사고였습니다. 양반집 입장에서는 독자인데 그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종에게 아들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그 종이요. 그냥 종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은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전설의 고향. 네. 그래서 이제 죽어서 한이 맺혀서 이제 뭐가 되어 돌아온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종은 충성해도 버릴 수 있는 존재이고요. 아들은 망나니어도 버릴 수 없는 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양반과 같이 삐뚤어진 사랑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치시죠. 여기서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 모두 탕진해버리는 모자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아버지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재산을 떼어달란다고 해서 말없이 떼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철없는 자식이 그러면 더더욱이나 안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재산을 떼어줍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안 줬으면 될 건데. 사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나중에 왜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 동생이라고도 안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무슨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 재산이 탕자인 아들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안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떼어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그 아들이 다 탕진할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아까운 재산을 왜 주었을까요? 그 재산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탕하게 살 기회를 준 건데 왜 주었을까요? 철없는 아들이 그 길을 지나와야 철든 아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한 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 증거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서, 그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비로소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다 허락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아버지세요. 그렇죠?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고. 아까 인용한 갈라디아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니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믿지 말고 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한다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과 저희가 서로 잘 안다 이거죠. 이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경고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사람 다 내쫓아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냐? 라는 초등학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초등학문은 국어나 산수와 같은 초급 수준의 학문이나 세상의 학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초등학문은요, 제사와 절기와 율법들을 정한 종교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왜 저희 나라가 조선시대에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그게 뭐 했어요? 사서삼경, 농어맹자를 가르쳤죠. 당시의 학문이라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그렇게 모세가 정한 제사법, 그 뒤에 만들어진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사회를 유지했죠. 그거를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전통으로 돌아가는 걸 종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럼 십자가는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얘기하고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이 나올까요? 종의 속성에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밥을 굶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팔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반복적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을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아들이면서 왜 아직도 예전에 종이 되었던 것처럼 종처럼 구느냐 그 말이에요. 종으로 있을 때의 마음, 잘못하면 혼이 나고 밥을 굶고 팔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앙하지 말고 아버지를 오해해서 스스로 자꾸 종교의 멍에를 메지 말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침. 대신에 이제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되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이게 4장, 갈라디아서 4장 거의 뒷부분에 있는 얘기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 구원받았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신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들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율법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서 제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하는 얘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종노릇하는 신앙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아들로서 신앙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종의 신분을 벗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받아야 되는 유업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아니 뭐 그런 거를 받자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실 거예요. 다들 모른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다들 아시죠?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 17장에는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가 요압 왕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에요. 당시 이 과부에게는 가루 한 줌과 그 가루 한 줌을 요리할 적은 양의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자신을 위해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요만큼밖에 없는 이 가루, 떡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나눠 먹고 이제 그만 죽으면 그만인 건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달라고 하니 그거를 쉽게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과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성 밖으로 나뭇가지 주우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나는 당신하고 나눌 만큼의 음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기에게 떡을 구워서 가져오고 작은 떡을 구워서 가져오고 남은 것으로 또 작은 떡을 만들어서 너와 아들이 먹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가뭄 내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 그대로 작은 떡을 구워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은 것으로는 또 작은 떡을 구워 자기와 아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뭄 내내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이상한 것은 그거죠. 이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먼저 이 과부를 찾아가서 엘리야의 말을 믿을 마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나중에 반응 보면 믿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믿을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믿을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과부가 금세 예하지 않았습니다. 나 먹을 거 없습니다. 당신 나눠줄 만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엘리야가 나눠 먹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의 욕심 사이에 이렇게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주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행한다면 그 삶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사르밧, 이방에 사는 여인을 택하셨을까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스라엘 국경 근처이고 그곳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복주지 않으시고 왜 이 과부를 택하여 복주셨을까요?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요절한 과부였습니다. 룻에게 남은 건 동서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고향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남편을 따라 이 모압까지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모압에 가뭄이 들고 남편도 죽고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아들들도 다 죽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니들이 살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리다고 표현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를 떠나 새 인생을 사는 게 맞죠. 그런데 룻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 딸의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룻에게도 친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마 시어머니 따라가는 건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룻도 혼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외로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자리에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와, 너무 좋죠. 그렇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후에 저희가 너무도 좋아하는 다윗의 할아버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룻의 이런 신실한 모습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와 같은 것들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성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나의 인내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뭔 말인지 듣기만 해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끔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저 들으라고 제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할 말이 없어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죠. 제가요, 성질머리가 지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성격으로 인해서 아내가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성질이 이제 확 꺾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그 뒤로는 정말 제 자신도 제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아내 말은 그 말이죠. 그때 때려치우지 않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저 더러운 성질머리를 꺾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구나 라는 거예요. 혹시 제 얘가 이제 밖에서도 듣는 분이 계세요? 제 설교를. 그런 분 중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갈라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담는다는 성령의 열매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산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예를 좀 들려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의 삶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의 삶이 깨어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래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길을 다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룻도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사르바 까부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가운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게 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아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있고요. 아들이 받는 아버지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을 뒤로하고 이방인들을 택하여 신앙의 본을 삼으시느냐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냐 이거죠. 오히려 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부수시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시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이방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룻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탕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농사하며 아버지의 살림을 돌본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게으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와 잔치할 때도 일에서 돌아오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성실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생을 저 사람이라고 하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았지만 동생을 위해 잡는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도 모르는 속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에게 모든 재산이 주어진들 그는 행복했겠습니까? 그 속 좁은 마음에 무엇을 가진들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들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담는 아들들이 되기를 이제는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깨어진 것들을 봉합하고 찢어진 상처를 싸매며 결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불러오는 아들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르겠다.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이 기대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가진 신앙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었는데 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두 나름의 인생을 참고 기다리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너 그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위로의 말씀을 주어라. 문제는 그거죠. 뭐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제가 그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휙 바꾸시는 바람에 얼마나 토요일 하루 종일 내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에게 전해지는 소리 하나하나에도 아버지가 마음을 쓰시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못 들으신다면 그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그 사랑하시는 자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간섭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종의 신앙을 살지 말고 아들의 신앙을 살아라 라고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들된 특권,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삶이 더 깊어지고 위대해질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결국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저 1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사랑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기지 않는 말씀이 너무도 많지만 한 말씀 한 말씀 풀다 보면 그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영혼의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일주일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 씨름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이익 하나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삶, 한 주간 살아서 다시 아버지의 전에 올 때 뿌듯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 나름대로 수고하다 왔습니다. 제 인생에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사랑밖에 없다고. 다른 신들이 가진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는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